오늘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소통 재개 등 관계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4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 한 라인과 군 통신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 내년 1월로 다가온 대선 과정에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 미국인 억류, 신장, 티베트, 홍콩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닌 만큼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시키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신종 마약 펜타닐 생산 및 관련 품목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말미에 시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올 초부터 썼던 이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답하면서 시 주석이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길버트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습니다. 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를 수호해온 미국 필리핀 동맹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재차 언급했으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 주권과 관할권 방어에 미국이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선박들의 필리핀 해안경비함에 대한 괴롭힘 등 남중국해 내에서의 중국의 위험한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동맹관계의 현대화와 상호 운용성 강화 등과 관련한 최근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연합훈련 추가 실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신속한 체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이날 회담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대치와 외교적 마찰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수장이 15일 하마스와 연계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5주가 넘었지만 미국의 노력은 해외 파트너국들에 대한 지원과 인질 구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위협이 이미 고조되어온 지난 1년 동안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은 미국 내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 위협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달 7일 일어났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해외의 불량 테러 단체들은 미국인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헤즈볼라, 알카에다, IS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추종자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로 인한 가장 즉각적인 우려는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미국 내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계 혹은 무슬림계 미국인들을 겨냥한 미국 내 자생적 극단주의 폭력 행위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하마스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개인들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알시파 병원 내 곳곳을 살펴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건물 내장재 등이 무너져 내린 병원 내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 등 내부 등에서 옛 소련제 AK 계열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 여러 정과 탄알집, 전투조끼 등이 발견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최상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요인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경제 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과 과학 기술 등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1년 만에 마주앉은 두 정상은 또 마약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군사 소통 재개 등 주요 현안에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대면 이후 1년 만입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과 가치, 동맹국과 파트너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 또는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펜타닐과 같은 불법 마약 제조 및 밀매에 대한 협력 재개, 각군 지휘관 간 전화통화 재개 등 고위급 군사소통 재개,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주요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여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직접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첫째, 수년간 보류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대응 협력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some important progress, I believe. First,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fter many years of being on hold, we are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에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기, 자동차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면서 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유통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둘째, 군대 간 직접 소통이 단절돼 매우 걱정스러웠다며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오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Secondly, and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we're reassuming military to military contacts, direct contacts.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미 군사당국과의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른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군사 실무자급 대화까지 끊겼었습니다. 대화가는 또 양국 정상이 첨단 인공지능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인공지능 안전을 개선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타이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여러 행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양안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양안 간 이견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중국이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랜 인연과 솔직한 대화를 강조하며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오해 없이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aramount that you and I understand each other clearly,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지난 50년간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계속 전진해 왔다며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갈등과 대립은 양국의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wo large countries lik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urning their back on each other is not an option.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VOA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두 초강대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모종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어도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첨예해지고 있는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및 영내 정세 불안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전돼 안보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야망이나 도발 행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양국 간 긴장 완화와 관련한 어떤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1년 만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협의체가 6년 만에 정식 재가동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미한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미한 간 북한인권공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그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총 3차례 개최됐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6년 만에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고 협의 재개에 대한 미한 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협의체가 이번에 다시 재가동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와 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사는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알렉산더 마식 의장은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May I now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9? I see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이에 따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다시 컨센서스로 통과됐습니다. 표결로 갈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2016년 이후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 멕시코와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대적 독점이란 표현을 넣으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있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선 고문 방지 여백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의 의장국 스페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over the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미국과 한국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행사한 발언권을 통해 권력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문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문제 담당 자문관은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탄압의 행태로 억압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재원 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n addition to its efforts to control and monitor North Koreans overseas, the government also exploits its overseas citizens, forcing them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without.
북한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노력 외에도 재외국민, 즉 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이동의 자유가 없는 비인도적 환경에서 하루 최대 18시간씩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는 정권의 권력 유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가능하도록 임금을 정권에 반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리치 자문가는 또 우리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즉 농루플루망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 역시 발언권의 거의 절반을 탈북민 강제 북송 주제에 할애하며 이 문제의 우려를 깊게 나타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 정부는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지난 수년간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잘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particular, my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with media reports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hundreds of North Korean escapees.
황 대사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유엔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에도 명시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앞서 인권 전문가들은 BOA에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을 넣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황 대사는 또 자국민의 생계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지 말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stead of obsessively pursu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특히 북한 정부가 나라 안팎의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그러나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nti-Duterte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 역시 인권이란 명목으로 선별적 이중기준, 대립을 부추기거나 다른 국가를 압박하거나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국가별 인권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정치화하는 걸 거부한다며 북한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적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과 남북한, 영국, 일본, 중국, 쿠바 등 15개 나라 대표들이 발언권을 행사했고 북한과 가까운 9개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미한 안보 협의 회의에 반발하며 더욱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의 방한과 SCM 회의 등을 거론하며 정세 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성은 미한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 미한일 3자간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연내 가동 등 최근 미한일 간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공화국 무력은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 행동으로 국가 안전 이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과 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러 간 이번 회의는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양국이 15일 평양에서 10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측에선 윤정호 대외 경제상이, 러시아 측에선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9월 진행된 양국 순회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 다방면적인 쌍무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외 경제상과 코즐로프 장관의 회담도 별도로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친선 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두 나라 정부 간 무역 경제와 과학기술 협조를 더욱 폭넓게 촉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장관급 경제협력 증진 협의체로 1996년부터 총 9차례 열렸습니다. 이번 10차 회의는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개최키로 합의된 데 따라 열린 겁니다. 북러 양국은 또 앞으로 3년간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교류 계획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올레그 마티신 체육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 사이의 회담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북러 체육부문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협의됐다면서 양측이 2024년부터 2026년 교류 계획서에 조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러가 비군사 분야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부각하면서 양국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간에 있어서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그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된다. 나는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북러 간에 이런 그 이제 공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면서 북러 군사협력은 미한 양국의 매우 큰 우려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 무근이라며 북한 등 이웃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곡물과 에너지 지원, 광물 교역, 라진 핫산 중심의 경제 물류 협력,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 등 경제 협력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탄약 공급에 상응한 러시아의 다양한 대북 지원 방식들이 논의됐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된 것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과학기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찰위성을 포함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과학기술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없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 분야의 과학 이런 분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과학기술하고 편이 된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그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양국은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9월에 정상회담, 9월 말 윤정호 대외경제상의 모스크바 방문,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 그리고 이번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이어가며 밀착의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양국은 미국과의 대치전선이 오래 갈 것으로 보고 대미 견제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의 장기 교류 계획서를 체결한 것도 북러가 다방면에서 긴 안목으로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홍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중장기적 전략적 일치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은 러시아도 상당 부분 그냥 단기적 이해에 맞춰서 하는 신용만 한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장기 계획을 같이 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라진핫산을 비롯해서 주요하게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할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부각시킴으로써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소식을 널리 알렸다며 내부 통치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교역도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북러 간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민생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을 이제 심어주고 그게 결국 이제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또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요한 대내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임 교수는 북러 간 밀착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라진항에서 계속 포착되는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정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위반 사례를 폭로하고 연루자를 제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가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걸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동맹 파트너와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기밀 해제 정보를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과 공유하고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도록 지금처럼 무기 거래를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러시아발 컨테이너 선적지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의 위성관측 사진을 분석해 최근 두 달여 동안 이곳을 드나든 대형 선박이 16척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이 제기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미국과 역내 동맹국의 무차별적인 긴장 고조 행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냉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은 공격력 다변화의 시도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5일 북한이 미사일 전력의 대부분을 액체 추진 기반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we're seeing is that North Korea is shifting the bulk of
루이스 소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화성 12형과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면서 연료 주입 시간 절약과 수송의 유리함, 상대적으로 용이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뛰어난 고체 연료 엔진 확보를 통해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병력을 겨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도 북한이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를 선호하는 것은 미리 연료를 미사일에 장착한 채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발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 solid fuel missile can be without all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liquid fuel.
그러면서 이러한 신속한 발사를 통해 미한일의 탐지와 요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사일 전력에 고체 연료 엔진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들 미사일의 발사 반응 시간이 빨라지면 향후 북핵 투발 수단에 대한 선제적 타격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세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롭게 공개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을 추가로 시험한 것은 공격 역량 다변화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So a couple reasons. One is whenever you launch a missile, you want to have a high probability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모든 미사일 발사의 목표는 실패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목표물 타격이라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고체 연료 기반 엔진이 장거리뿐 아니라 중거리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주로 겨냥하는 ICBM과 달리 IRBM은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서태평양 지역까지 미국의 동맹들이 사거리에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군사적 목적 달성과 함께 미한일 모두의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RBM, the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means that they're able to hold at risk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각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서 실질적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을 전략적으로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ICBM과 IRBM은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면서 고체 연료 엔진도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 새로운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북한은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대외적으로 그럴듯하게 공개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they already have a warping missile. Everything you do costs a lot of money. So why would they spend...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번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1단과 2단으로 나눠 실시한 데 주목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more stages you have on a ballistic missile, the greater the range you have on that missile.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탄도미사일에 더 많은 단계가 있을수록 미사일의 사거리는 더 길어진다면서 엔진 시험 단계가 늘어나면 엔진의 효율과 출력이 높아져 사거리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험 단계가 액체 연료 기반이 아닌 고체 연료 기반일수록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면서 한 번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두 단계로 분리해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론적으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하면 사거리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전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ICBM과 IRBM의 고체 연료를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면 향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다른 투발수단에도 고체 연료 엔진을 전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은 이미 1년에 고체 추진 SLBM 미사일을 선보인 적이 있다면서 과거 북극성 계열의 대구경 고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Once North Korea tested a large diameter solid propellant rocket motor for the
그러면서 각 투발수단별로 크기의 차이만 존재할 뿐 기술적으로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로켓 엔진 시험 직후에 곧바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것이 북한이라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전 단계와 다음 단계 시험을 공백 없이 수행한 전례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이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에도 정치적 시점을 고려해 상당 기간 발표를 미뤄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you could expect the test launch tonight because nothing makes sense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은 당장 내일이라도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으며 발사 시점을 정치적으로 저울질한다면 자신들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이번 주말을 전후에 발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5천만 달러 상당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과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등의 잠재적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안보 협력국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 협력국은 15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2 플러스 전술 미사일 42기와 훈련용 미사일 10기, 전술 유도장치 5기, KATM 유도장치 3기에 대한 구매를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5,210만 달러 상당의 판매 비용에는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 관계자의 기술 지원을 비롯해 훈련용 장비와 책자, 기술자료, 관련 물류 비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세계 최첨단 적외선 추적장치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특히 한국이 구매한 블록2 버전은 디지털 점화 장치를 통해 지상작동과 비행 안전을 더 강화한 최신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운용 중인 F-15와 F-16, F-35 등의 전투기에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미사일 판매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은 미국 측과 도입 시기를 비롯한 세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38기 판매를 잠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산업청은 지난 3월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15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개인 행위자들이 컴퓨터 코드를 이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훔치고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며 랜섬웨어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들에 진화하는 복잡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서면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들 국가의 사이버 작전이 미국의 연구 분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여러 해 동안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일본 인근 해역에 호위함을 배치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왕립해군 호위함 투움바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수행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호주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0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호주 등 관련국과 관련 국제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왕립해군 호위함 안작함을 일본 인근 해역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에도 공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함이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15일 BOA에 북한의 불법 해송 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작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단속 사례를 전문가 패널에게 즉시 전달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건전 주정관은 회원국들은 선박 간 환적에 제재를 적용하는 의무를 준수한 것 외에도 북한으로 선박의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이행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이전은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을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간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제재에 반하는 북한으로의 선박 이전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부질없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의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산 가공 수산물의 미국 유통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조직 아웃노션 프로젝트가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 수산물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한 데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수산물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전 세계 인신매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한다며 TIP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외국 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미국 정부의 주요 외교 및 진단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연방광부 공지를 통한 국무부의 연례 정보 요청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출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는 TIP 보고서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검토를 포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근거 없이 인권 재판관이나 되는 듯 다른 나라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신매매에 관한 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북한과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중국 공장에서 가공된 수산물이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안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달 24일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북한 강제 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미국 수입은 연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s you know, imports to the U.S. associated with this demographic of forced labor is also strictly prohibited by federal law.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어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위구르족 강제노동으로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의 미국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실은 지난 1일 해당 서한에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국토안보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의회의 서한에 직접 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 감독에 적절히 응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익 금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빙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군의 강제노동 혹은 색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무역규칙과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흐리고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2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2도. 신우주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2도. 강계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개성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4도. 사리원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 장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최고는 영하 4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6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최저 2도, 최고 6도. 선봉 흐리고 오전에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최저는 0도, 최고는 3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갑니다. 최고도 영하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 먼 바다는 2 내지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일고 먼 바다는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알시파 병원 내 곳곳을 살펴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건물 내장재 등이 무너져 내린 병원 내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동 내부 등에서 옛소련제 AK계열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 여러 정과 탄알집, 전투조끼 등이 발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병원 내부를 본부로 쓰면서 병원 내 환자 등을 인간방패로 써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병원에 대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14일 단행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내부를 수색하는 동안 이 지역에 의료물자를 보급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착취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날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철수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냐면서 우리는 공백을 남겨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매우 강력한 군대가 가자지구에 남아있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중동국가 예멘에서 발사된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함이 이날 홍해 주변 공해를 통과하던 중 드론이 접근한 것이 포착돼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이 토머스 허드너함을 직접 겨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 방송은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머스 허드너함은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동지 중해에 급파된 제럴드 포드 항모강습단의 일부로 당시 홍해 남부에 있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지난달 격추한 바 있으며 이달 초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 정찰 드론을 격추했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근 드론과 미사일 공격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자신들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의 일부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로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핵폭탄 최소 4회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가 어제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의 재고량이 9월 4일자 보고서에서보다 6.7kg 늘어난 128.3kg을 기록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핵폭탄 한 개를 만드는데 이 같은 우라늄 42kg가량이 필요하며 이는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칠 경우 핵폭탄 3기가량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90%가량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중심의 국제연결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국경을 넘는 데이터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서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 그리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와 미래 세대 분야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PEC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됐으며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팀쿡 미국 애플사 최고 경영자의 요청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쿡 CEO에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